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 7을 주제로 삼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백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그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을 받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크게 승리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아사 왕을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에게 있는 군사력은 유다 주파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사람이 28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적으로나 전력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이 전투에서 결국은 아사왕의 군대가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의 이기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시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작용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아사왕의 기도였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사왕의 기도 그리고 아사왕의 기도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사왕의 기도를 샘플로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사왕이 처했던 이 상황,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겨볼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원수와 세력들 앞에 놓일 때가 많은데 그때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의 책을 월터 첸트리 목사님의 자기 부인의 이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면 이 아사왕의 기도를 자기 부인과 연결시켜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부인이 안 될 때는 결국 기도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쓸 수 없어서 결국에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챕터 7에서 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과 맥을 따라서 챕터 7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자는 유다왕 아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섰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악한 원수들과 마주대하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의 지도자였다. 아사 왕의 이 전투를 저자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모든 목회자들이 서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문제를 목회자의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챕터 7을 읽고 이해할 때 목회자의 기도라는 측면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는 대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교회를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원수들의 거대한 공격 앞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는 마치 아사처럼 아주 중대한 현장에, 전투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라는 영적인 거대한 공격은 교회에게만 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거대한 세력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향해서도 거대한 세력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날마다 감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늘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개인으로서 혹은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 본문 안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교훈, 기도와 관련해서 배워야 할 그런 교훈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이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을 채우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돈과 소유와 또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고 쾌락을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공격해와서 교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에 무너지고 쾌락주의에 심하게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쾌락주의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늘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심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런 거대한 세력 앞에 무너졌을까? 과연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너무나 세력이 커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을 저희들이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렇게 심하게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거대한 공룡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원수들을 우리가 이겨볼 수 있을까? 우리 시대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단과 교회들도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굴러가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혹은 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 작은 교회 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과 싸운다고 해서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오늘 이 아사왕의 전투 기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런 전투,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겨볼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비결을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전장에서 승리의 요인은 오직 한 가지였다. 그것은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남자의 기도가 승리의 요인이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기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힘을 방출한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설 때마다 늘 첫 번째로 점검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내용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통달했던 위대한 전사들 옆에 서보면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아사든지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캘빈, 윌리엄 틴데일, 존 낙스,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고 사용했던 위대한 전사들 옆에 서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왜소하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무기는 우리 손에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자의 이런 지적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말이 맞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왜소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인 세력 앞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써야 할 무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잘 꺼내지 않고 꺼내도 그냥 한두 번 휘두르다가 그냥 다시 칼집에 넣어버리는 그런 왜소한, 그런 연약한 전투병이다. 그런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질책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때때로 어떤 자극을 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삶을 좀 살다가도 왜 그렇게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위대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자의 지적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의 삶에서도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여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아끼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찮은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사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열세였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이 저자의 설명이 정말로 맞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게을리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여기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제일 많이 되는 아, 지금은 너무 바쁜데 라는 핑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늦추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의 그 뿌리 깊은 핑계는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바빠서 이미 일이 많고 힘든 나를 나는 더 이상 괴롭히기가 싫다.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은 나를 편하게 하고 당장은 나를 덜 힘들게 만들었겠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나를 영적인 멸망과 영적인 패배 속에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나를 편하게 한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피해와 손실을 얻은 것이고 나 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피해와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짐으로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 바쁜데 라는 핑계 속에 숨어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실과 불필요한 패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지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의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런 패배들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자주 대는 핑계 중에 한 가지는 좀 더 노골적인 것이죠. 아, 너무 피곤한데, 지금은 너무 몸이 힘든데, 여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 내가 힘들어서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내 몸이 지금 힘드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버티고 그렇게 저항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쉼을 먼저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아사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죽더라도 씨름을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영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얻어야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몸이 피곤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쉬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의 피곤함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고 영적인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몸이 피곤한데 라는 핑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가 정말로 잠깐 쉬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내려놓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자기 신뢰, 나를 믿고 기대고 그래도 내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꼭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못된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뢰, 이것 역시 기도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해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생각이 마음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 기도를 잘하지 않게 되어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말 맞서서 싸워야 할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력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으로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자기 신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뢰를 내려놓고 크고 작은 싸움에서 나의 모든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자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보다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못된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삶은 괜찮아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들이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교회들을 덮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나미처럼 밀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태를 파악도 못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의 삶의 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결국 기도라는 이 영적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꾸준하게 활용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삶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되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이기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꾸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저자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이 주님이 요구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의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의 뿌리와 같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은밀한 장소의 엄격한 현실 속에서 기도라는 단검이 우리의 손에 쥐어집니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때 웅크립니다. 왜냐하면 소심한 사람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신뢰, 자기의 유익, 자기의 당장 어떤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검을 꺼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쾌락, 자기 신뢰, 자기 유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들을 한 네 가지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은밀한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정말로 그것이 은밀한 기도를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핑계가 있으면 그 핑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불성실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핑계를 한번 찾아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핑계인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은밀한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부인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각각의 그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앞에서 네 가지 핑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 지금 바쁜데, 아, 피곤한데,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장은 괜찮은데. 이런 영역에서 내가 필요한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 부인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스스로 빠져 있으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부인을 해보려고 애쓰는 모순적인 삶이 나에게는 없을까? 혹시 은밀한 기도를 방해하는 삶의 환경을 내가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꾸 기도할 수 없다,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의 사역에 있어서 은밀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데 실제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은밀한 기도를 목회자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부인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유익이 되었을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부인의 필요성과 자기 부인을 실제적으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밀한 기도와 또 자기 부인의 관계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어떤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기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쌓으니 하나님, 그러한 장애물을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 온전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심한 자리에서 저희들을 끌어내어 주시고,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작은 개미와 같이 약자로 서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8주간 동안 저희가 함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한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